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살펴보며 영적 감각을 익히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 시간을 시작합니다. 먼저 간추린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북서부에서 러스에어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최소한 44명이 숨졌습니다. 모스크바를 출발해 카렐리아 공화국 수도 페트로자포츠크로로 향하던 여객기가 짙은 안개 속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고속도로에 추락해 폭발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희생자 44명은 대부분 러시아인으로 이 가운데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 축구 감독과 스웨덴인도 포함된 것으로 YTN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에 이용될 뻔한 8살짜리 파키스탄 소녀가 극적으로 탈출한 일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뉴스는 이제 고작 8세 된 소녀 소하나에게 이슬람 무장세력 납치범들이 폭탄이 달린 조끼를 강제로 입히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자살 폭탄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 세계의 국민들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일본 원전 사고 여파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청정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해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어서 지구 환경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화석연료와 원전의 대안으로 풍력, 태양광, 그런 발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는 이뿐만이 아니고 우주 태양광 발전, 조력 발전, 고온 암체 발전 등 첨단 과학 기법을 동원한 수많은 종류의 신생 에너지가 그 발전의 기술이 속속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쓰러져가는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 시작된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봅니다. 데일리지 4월 22일자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 뉴스는 탄소 배출이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최초의 탄소 배출 제로 건물이 등장했다는 기사입니다. 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된 이 탄소 제로 건물은 우리 한국 기술 92%로 지어진 특수한 것인데요.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자연 에너지를 얻어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고갈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대에 들리는 참신한 소식이죠. 독특해 보이는 이 건물의 외형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는 몇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먼저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태양광을 모으는 집장판이 있는데요. 이 집장판은 태양빛을 모아서 집광판이죠. 집광판은 태양빛을 모아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여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을 작동시킵니다. 또한 거기에는 커튼 월이라고 불리는 실리콘 유리가 있는데 이 실리콘 유리는 투광성을 높여서 직사광선 대신 온화한 빛을 실내로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네요. 참 흥미로운 시스템이죠. 국립환경과학원의 보도에 의하면 이 건물의 특징은 에너지 100%를 자급하고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보내져서 돈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디팍 디디안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가 말하기를 많은 석학들이 지금 석유 가격이 오를 때를 대비해서 효율적인 대체 기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덴마크의 오래된 그 유명한 풍차를 기억하십니까? 풍차를 이용한 덴마크의 풍력 발전은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덴마크의 빌딩들도 태양광 집열기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생산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에너지 생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0kg짜리 밀집 한 단을 태워서 200리터의 석유 대체를 하고 있는 그 밀집 발전소라 그럴까요? 정말 신기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덴마크의 에너지청 차관은 말하기를 해상 풍력을 이용한 발전소는 덴마크 전력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8, 9년 내에 60%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설위원들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강병구 목사님을 청해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에 이 그린 운동, 청정 에너지 운동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차세대에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향은 바로 이 그린 에너지 운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구 구하기 운동. 여러분 호텔들을 다녀보면 요즘에 그 호텔에 이런 글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건을 다시 써주십시오. 화학 세제를 덜 쓰면 이 지구가 깨끗해집니다. 그린 운동 본부 뭐 이런 이제 글씨들을 우리가 호텔 방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말이죠. 지구가 너무 더러워지고 또 너무나 지금 이 환경이 악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다. 지구를 우리가 정말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자.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청정 에너지, 또 환경 보호, 지구 구하기 운동, 그린 에너지 운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 장려하고 참여해야 할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막아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운동을 정말 장려하고 우리도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청정 에너지 운동과 그린 운동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를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퇴화되고 정말 멸망에 가는 지구의 그 속도를 조금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원래 깨끗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지구를 가장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지구를 가장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탄산계였습니다. 물론 이제 화산재입니다. 물론 이 기름 오일을 태운 이제 그런 매연가스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문제는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그린 운동을 결국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그린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미국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지금? 오일 파동이 생길 직전에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 다시 유전을 더 개발하고 더 많이 기름을 파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래스카에는 어마어마한 그 유전을 다시 파내는 운동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운동에 그칠 뿐이지 정말 이 지구를 원래 상태로 깨끗하게 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청정 에너지, 지구의 환경 보호, 그린 운동, 여러분 지구를 원래 깨끗한 그 원래 입장으로 돌이키는 이 운동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복음 운동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린 에너지 활동과 운동에 적극 참여하지만은 또 그에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좋은 해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곁들여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온 세상이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절박한 이유는 지금 석유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8개국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60여 개국에서 지금 석유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온 나라에서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말세에 기름이 고갈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교회 안에 기름이 말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처녀 중에는 다섯 처녀는 미련했고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그 열처녀 모두 예수께서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것을 등잔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면서 다섯 처녀가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그리고 등잔에 불이 꺼지는지도 모르고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졸았던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일어나서 기름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녔지만 결국 기름을 구하지 못했고 등잔에 불이 켜지지 못해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등잔에 있는 그 기름,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또 기름이 타서 나오는 그 불빛,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미련한 처녀들이 있는 교회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실을 좀 더 절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모스 그 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예, 아무리 달려고 왕래해도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그 시대가 지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말씀의 기근이 말세에 오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르고 분명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 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만은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말씀에 기근이 생겼고 사람들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만 말씀을 곧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의 숫자가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또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다닌다면 그런 교회에 한 30년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게 되면 약 한 1500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이 기복신앙과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의 신앙 경험이 성장하는 경험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설교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은사와 기복신앙으로 흔들려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찾고자 하는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에도 에너지의 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기독교 안에야말로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태양 에너지 이용법인데요. 우주에서 태양빛을 모아와서 전기를 만드는 우주 태양광 발전 기술이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우주의 태양광 에너지는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태양광보다 5배에서 10배나 강해서 태양 에너지를 무선으로 지구에 전송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비용과 기술이 요구되지만 성공만 한다면 환경 파괴 걱정 없이 친환경 무한 에너지를 365일 24시간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세계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추진하고 돕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밥 길리건 GE 회사의 사장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 그리드가 무엇이며 어떤 효율이 발생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리건 사장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상품을 지금 갖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녹색 기술이 미래라고 생각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스위스 제네바의 그 유명한 모터쇼가 있죠. 그 모터쇼에서 각 회사들은 여러 가지 구호를 띄우면서 각 회사들의 홍보를 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구호들이 이런 구호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충전된 배터리로 160km를 주행한다. 세계적인 키워드는 청정 에너지이다. 공공 충전소나 400V짜리 컨센트만 있으면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다.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자동차. 이런 구호들이 환경 에너지에 대한 구호들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제주신문에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에 사는 6,000명의 주민들이 그 어촌마을에 사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의 청정을 위해서 한몫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해설위원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해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의도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안에서 말씀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형교회를 20여 개나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말씀이 고갈될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회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케팅 기법을 세상 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는 회사의 뒤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고객의 요구와 불만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들의 고객인 교인들의 요구와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백화점 안에 백화점 가운데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왜요?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교회에서 제공하기 원한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를 듣기 시작할 때 교회는 급격하게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백화점이 윈윈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국 교회들도 이 마케팅 기법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고객인 교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그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충 이런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축 늘어졌다.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을 너무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마음이 불편하다. 세 번째,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현실과 관계가 없다. 네 번째, 교회에 가는 것은 마치 내 속에 있는 어떤 죄를 발견하러 가는 것 같다. 다섯 번째, 심판과 형벌 대신에 축복과 긍정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듣고 싶다.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고객들의 불만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예배 방식과 설교 내용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방식을 어떻게 고쳤나요? 예배 속에 락 음악과 발라드 음악을 가져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와 올겐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드럼과 전자 기타를 갖다 놓았습니다. 주일 학교는 드라마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단석은 현대식 무대와 조명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찬양할 때는 마치 KBS의 열린 음악회처럼 백코러스를 넣고 율동과 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마치 동네 노래방처럼 변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아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 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도 없고 죄를 지적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면서 설교 내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희생과 순종과 좁은 길을 가르치는 설교 대신에 아베스의 축복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서점에서 책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서 재미있게 설교하는 그런 그 교양 강좌들이 지금 단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를 초빙할 때는 어떤 목사를 초빙할까요?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은사와 체험으로 중무장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교회들을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을 강조하면서 전하는 목사님들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양들도 목자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졌지만은 교인들은 역시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와 신학자가 다시 모여서 마케팅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신학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한 번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신학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설교 단상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갔을 때 교인들은 바뀌어진 예배 분위기와 바뀌어진 설교 내용 속에서 그리고 바뀌어진 구원론 속에서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기근이 왔나요?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까? 성도들이 세속적으로 변했고 그 성도들의 세속적인 요구에 맞춰서 목회자들이 설교와 예배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의 교회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갈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이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아, 좋은 해설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조금 다른 미묘한 그런 이해를 좀 곁들여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린 에너지 운동, 지구를 구하기 운동, 또 여러분 The Earth Day, 지구의 날, 이런 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좀 우습겠지만은 이 그린 운동을 통해서 세계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로 묶고 컨트롤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세계 말이죠, UN에서 어떤 이 그린 에너지 운동에 대한 어떤 규제 법칙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법칙을 어기는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벌금을 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나라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압력을 가하는 일에 이 규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사고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그것은 각 개인들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들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 운동은 말이죠. 나라들을 지배하고 또 나라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계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획이니 그것 참 또 흥미있고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를 구하기 운동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지구를 원래 에덴 동산의 모양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 우리 뭐 탄산가스를 줄이자, 프리온가스가 올라가지 않게 줄이자, 뭐 대체 에너지를 만들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원래 모습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의인들 앞에서 황폐된 지구를 정말 옛날 처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그 광경을 우리들 눈앞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이 지구가 새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창조되는 그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더이고 그 의인들이 이제 악인들의 부활과 또한 이제 불로 태워서 없애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단장하시는 놀라운 재창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1절, 18절, 19절, 25절 읽어드릴까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 여기 새 창조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라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거룩해진 여호와의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라. 한 번도 변치 않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다시는 해함이 없을 것이라. 공해는 자연계를 파괴시키는 해함입니다. 인간을 파괴시키는 해함입니다. 담배 연기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해함 아닙니까? 이러한 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원래 있던 이 하늘과 이런 땅, 바다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 지나갔어요.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것만이 이 지구가 그린해지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구가, 정말 이 낡은 지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변할 그날이 무척 기다려지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각 사람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를 끼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환경과 주위를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해서 그 일에 일조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합시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